빌립보서 61번 메시지.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여섯 번째.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염려가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에 관한 자세하고 상세한 많은 요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4장 6절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이루는 길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이 서신의 처음 세 장들에서 바울의 문장의 표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결론 부분인 4장에서 바울은 관용과 염려를 강조함에 있어서 그 표준을 낮춘 것처럼 보입니다. 50여 년 전에 나는 빌립보서 4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처음 세 장들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을 보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으로서 취해야 하는 것을 보며,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종교와 문화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과 그를 추구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바울은 갑자기 관용과 염려에 대하여 말합니다. 관용이 하나의 미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나의 의견에 관용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가 앞에 세 장들에서 기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바울이 염려를 강조한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관용과 염려의 문제에 관한 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두 생활. 염려는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총체입니다. 매일매일, 심지어 매시간 보통 인간 생활은 염려로 충만합니다.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염려합니다. 당신이 생각 안에서 진지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려 깊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상당히 염려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염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유난히 무디거나 둔한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갖지 않을지 모르나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많은 염려를 갖습니다. 마치 염려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총체인 것처럼 관용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근신과 관용이라는 단어는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합니다. 인간들 가운데는 오직 두 종류의 생활이 있으니 곧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인데 비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관용의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조를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관용과 염려를 강조한 것은 그것들이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염려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성한 표준에 따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염려가 없이 관용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이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관용과 염려가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두 근원. 둘째로, 관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염려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관용과 염려가 두 종류의 근원, 즉 하나님과 사탄을 대표함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근원인 하나님. 관용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관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관계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관용의 미덕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허락해드리기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삼중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을 위한 목적과 우리의 가족에 관계된 우리를 위한 목적과 교회 생활 안에서의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이와 같은 삼중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없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용이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최고로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이해심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공급할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언제 그것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용이 있는 어떤 부모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관용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가정생활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용은 단지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삼중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수단입니다. 관용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행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는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염려의 근원인 사탄. 염려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정하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염려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환경들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은 염려가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여인들로 아이를 낳는 데 고통을 체험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남자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안에서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들은 정하셨지만 근심은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후에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고통들을 통하여 근심을 일으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생활에서 근심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고통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사탄으로부터 오고 사탄을 대표하는 데 비해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을 사용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욥기에서 봅니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사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6절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의 기록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러한 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악한 자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시거나 최소한 그를 쫓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철회하시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욥은 의로웠고 자신 안에서는 완전했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욥은 부서져야 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히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셨는데, 즉 사탄으로 하여금 어떤 규정된 제한 안에서 욥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의 육신 안에 있는 가시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탁월하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욥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마치 사탄이 바울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허락된 것처럼 그는 욥을 괴롭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 따르면 사탄은 욥을 괴롭게 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재난을 보냈습니다. 먼저 스바 사람들이 황소들과 나귀들을 돌로 쳤으며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재난의 소식, 곧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욥의 양떼와 그의 다른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갈대아인이 약대들을 빼앗고 남은 다른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 후 네 번째 재난에 대한 새로운 소식, 곧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잔치하고 있는 집을 거친들에서 태풍이 불어와 무너뜨려 그들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사람들과 불과 커다란 파괴를 가져오는 바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봅니다. 나는 욥기 1장을 처음 읽었을 때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사탄은 재난들을 보내며 그 다음 그는 염려를 일으키러 옵니다.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욥을 부서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종종 마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어려운 과제들을 완수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할 수 없을 때 사탄으로 하여금 당신을 처리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에 관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부서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 관하여 사탄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몸을 괴롭게 하여 그가 받은 이상과 계시로 인하여 자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허락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 곧 매우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고통들은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목적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실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뛰어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미니. 환난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모든 환난과 불행과 재난이나 재해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함께 오며 우리를 완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현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뛰어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이 목적은 때때로 사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몇 달 전에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마귀 사탄에 의하여 일으켜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기 원하셨고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이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욥과 바울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환난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오자마자 사탄은 염려를 일으키러 옵니다. 사탄에 의해 일으켜진 염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관용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염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관용과 염려를 함께 말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음. 만일 우리가 관용을 갖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관용이 올 때마다 염려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염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관용이 부족할 것입니다. 관용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도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관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염려스러울 것이고 걱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교리가 아닌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관용을 행사할 때 모든 염려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모든 문제에 대해 관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사람들과 사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관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관용한다면 우리는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삼. 우리는 관용이 사실상 우리로부터 살아나타나신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 2, 3장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울이 4장 5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관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확대함입니다.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4장 5절에서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합쳐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서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가 염려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용으로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은 실질적인 방법 안에서의 우리의 실제 생활이 아닌 단지 말뿐인 교리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 때 근심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관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관용하는 생활 안에는 근심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할 때 근심은 우리를 만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